출애굽기 26번 메시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1.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에 이어지는 사건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탈출이라는 말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출애굽에 관한 요점들은 모두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제시된 탈출에 관한 그림을 살펴보지 않은 채 신약의 말씀들을 읽는다면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구약에 있는 그림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말보다는 그림을 통해 더욱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용어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해 말하면 혼돈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림과 신약에 있는 분명한 말씀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굴복됨.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자신의 협정이나 능력에 의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을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으로부터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탈출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강탈하고 있는 자 바로를 굴복시키셨으며 다음에는 모든 애굽 사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서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과 우리의 환경을 굴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온 환경이 하나님께 굴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 맞추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머물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환경은 그들의 머무는 것을 허용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월절의 방면과 출애굽의 방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기는 쉬웠으나 탈출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은 탈출이 합당한 환경을 요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령 애굽에서의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에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탈출은 철저한 환경의 굴복을 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출은 모세와 바로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10번의 재앙이 있는 12번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사탄의 강탈하는 손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을 체험하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탈출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환경의 어떤 방면이 아직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굴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월절은 가질지 몰라도 탈출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나 친척들이 굴복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환경이 굴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을 때 낙심하여 포기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문제조차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사탄의 강탈하는 손과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려면 우리의 환경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에는 주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되었습니다. 피는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으나 손은 그들을 바로의 강탈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굴복시키는 손에 의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쫓아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쫓아낼 정도로까지 굴복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구했을 때 바로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12장 33절 때에 이르러서는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보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적용할 원칙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강요하기까지 하여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나 남편 혹은 친척들이 우리를 나가라고 권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내어 쫓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야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며 우리도 기쁘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체험이 되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나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애걸할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한 내가 멀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강한 손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떡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발효된 음식을 갖고 나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죄 있는 것과 부패함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교병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죄 있는 일들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까지 우리의 환경을 처리하시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유교병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된 일들을 위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드신 후에 우리는 죄 있는 일들을 위해 머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 구절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떡을 발효시킬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 중국 북부에서 우리는 유교병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무교병을 굽는 것이 유교병을 굽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종종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누룩을 넣은 반죽을 준비하여 아침까지 놓아두셔야 했습니다. 때때로 나의 누이는 반죽을 준비할 때 누룩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어머니는 그것을 보았을 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어머니는 유교병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 예는 유교병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교병을 굽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30여 년 전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급히 이주를 했었습니다. 정황은 우리가 조금의 여가도 갖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렸다면 우리는 모든 교통수단을 놓쳤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뒤에 놓아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을 사역했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생활에서 누룩을 제거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 있는 것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누룩인 것들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불 대륙을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만섬에 도착했을 때 그 많은 누룩이 떨어져 나간 것을 인해 기뻤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누룩으로부터 분별하기 위해 육신적인 약함이나 질병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떤 죄 있는 일들을 하기 원할지라도 육신적인 허약함으로 인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누룩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해 당신의 환경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수하게, 다시 말해 누룩 없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 역시 순수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유교병을 취하여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우리가 순수하게 탈출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함.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교병을 준비할 시간은 없었으나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취하기 위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것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종살이에 대한 뒤늦은 보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의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를 취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백성들의 부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장막의 건축, 즉 땅에 있는 그분의 거처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우리는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부를 취해야 합니다.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세상에서 부를 취한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세상에서 나올 때 어떤 것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애굽에서 취할 기회는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일으켜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취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부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애굽 사람의 부를 취하는 이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의해 예시되며 확증될 수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한 것이 부당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사실상 강요된 노동에 대한 의로운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의 대가로 그들이 받은 임금은 애굽에 있는 은행에 장기간 예치되어 있다가 탈출 당시에 인출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용도나 목적을 위해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풍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장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증거였는데 이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증거, 즉 간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로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의 풍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동을 통해 들어와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부를 취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 적절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합당한 직장에서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 돈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누림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간증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노동을 하여 우리의 일에 대한 공평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번 것은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을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애굽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일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처럼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애굽 아닌 장막의 건축, 즉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사용된 애굽의 풍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은 주님께 드려집니다. 신약에 있는 약속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릴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 세상에서 부를 취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그분께 이 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형제의 체험은 이를 예시합니다. 그는 그의 그리스도인 생활 초기에 그의 수입의 10%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신실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재정적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그의 헌금의 비율을 10%에서 15%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주님은 항상 그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이 형제는 확실히 세상의 부를 취하여 그분의 증거를 위해 주님께 드린 자였습니다. 다른 일례는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일을 도우려는 의도로 양복점을 열었던 주 안에 있는 몇몇 형제들의 체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업은 확장되어 체인스토어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모든 이익은 주님의 증거를 유지하는 데 들여졌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을 위해 세상을 취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위해 근면하게 일할 것입니다. 아나임에 있는 집회소 건축도 역시 이 원칙을 예시합니다. 많은 자원과 노동력이 이 설비를 건조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이 노동력은 거액의 돈을 절약했습니다. 집회소를 위해 일한 자들은 그들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취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의 신실함을 기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주님께 신실했던 많은 형제들이 그분에 의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성도들이 이 물질적인 증가를 어떤 용도로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이 재정이 세상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큰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증거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의 부를 취하는 또 다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노동을 하여 우리의 노동에서 얻은 유익을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자녀와 양떼와 짐승떼로 더불어 나아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양떼와 짐승떼로 더불어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12장 38절에 의하면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애굽을 떠난 백성이 소수였다면 중다한 잡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엄청나서 거의 200만쯤 되었기 때문에 중다한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위력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중다한 잡족이 여기에 있는 것은 좋은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의하면 이 중다한 잡족은 나중에 어려움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가치 있는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우리와 함께 있는 중다한 잡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대적인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출애굽의 성질, 즉 세상에서 떠나는 것의 성질입니다. 우리의 출애굽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연결되기를 자원하게 만드는 그처럼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기간이 참.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430년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좋은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탈출하는 저녁까지는 정확히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탈출은 이 기간의 종결을 고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좋은 땅을 약속받은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 거하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애굽으로 대표된 이방 땅에서 체류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동안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이 400년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 사이에 3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낯설은 땅에 있었으며 4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낯설은 땅에서 거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의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며 땅이신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탈출을 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한 것은 우리의 낯선 땅에서의 체류를 끝내고 종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거하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명하셨지만 그분의 많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라도 여전히 세상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야 우리는 낯선 땅에서의 체류기간을 종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탈출은 430년간을 종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결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출생 때부터 그들은 세상에서 체류합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탈출을 할 때라야만 세상에서의 체류기간이 종결될 것입니다. 체육기에 있는 이 그림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우리의 탈출이 우리의 체류기간의 종결이 됨을 명백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탈출을 떠나서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체류기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합당한 누림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핍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안식과 만족과 넘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세상에서의 체류기간을 종결할 뿐 아니라 그들의 불만과 불안을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했지만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탈출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갖는 것과 탈출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여전히 다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를 완결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단계는 유월절과 탈출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야 애굽에서 완전히 구출되었으며 해방되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 이상입니다. 성전의 건축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밤. 출애굽기 1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유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자손은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가졌지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 밤은 지키는 밤, 즉 파수하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키고 파수하셨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실제로 버클레이 번역본이 분명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파수하시는 동안 그분의 백성 역시 지키고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은 지키는 밤이었습니다. 12장 42절은 이 밤이 여호와 앞에 지키는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과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파수하고 계셨으며 그분의 백성은 그분 앞에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탈출 역시 파수의 밤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은 우리에게 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같은 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낮은 밤으로 바뀔 것이나 우리가 깨어서 지킨다면 우리의 밤조차도 낮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탈출은 파수하는 밤 동안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파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탈출하는 밤에 철야를 해야 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야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나태하거나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파수하고 철야하며 깨어있는 자들만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하는 식으로 그분의 주권을 우리의 상황 위에 행사하시며 우리에게 그분께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밤은 낮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애굽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매우 피상적인 방법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림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피상적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탈출하는 밤에는 하나님까지도 파수하며 지키셨습니다. 흠정역 12장 42절은 그 밤을 여호와께 중히 지킨 밤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한 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밤은 지키고 파수하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파수하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께 파수함으로 그분과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애굽을 떠나 행군을 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졸거나 느슨한 자들은 합당한 탈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파수하고 지키며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세상에서 나가야 할 정확한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군대가 됨. 12장 41절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며 12장 5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라고 말합니다. 13장 18절에 있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섯 줄로 정렬하여 나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느슨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행진했습니다. 1945년 일본 군대가 항복한 후에 나는 미국 군대가 중국 칭다오시 거리를 사열로 행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렬한 이 젊은 미국인들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반대로 요즘 나는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느슨한 것을 볼 때 매우 실망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우리는 느슨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해 우리는 전투 대형을 갖추어 세상에서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엄격하고 거두며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사탄과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위해 우리는 전투 대형을 갖추어 대적을 대항해 싸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투 대형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엄격하고 거두며 단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단체적인 군대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전투 대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으로부터 행진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생생한 묘사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묘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바랍니다.